사도신경 강의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본래 문안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은 엘리야, 들은 예레미야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존한 인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중요한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이지만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려주는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 가지로 오늘 신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 먼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을 보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문답 33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God'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불립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 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조금 근본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일하신 아들, the only son, 독생자라는 말인데,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들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의 본래 헬라 단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한 사람, 이 모노게스라는 단어는 본래 다른 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의미입니다. 아가페토스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제 외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외아들은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외아들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사랑하는 아들 또는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할 때 단순한 외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word 말씀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처음에 에나르케 헤오스텐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에 아르케 로고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테오스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헬라 시대의 로고스라는 단어는 가장 진리의 집합체, 모든 진리를 다 모은 것을 두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만 로고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에 이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도 그렇게 하는 구절이 꽤 많이 나오죠. 10장 30절에 하는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I and my father, the father are one.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블래스빔이라고 선생 모독이라고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너는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이라고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only way.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류, 타락한 인류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스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가페테스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다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노게스 대신 독생자 아가페테스 대신 그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사랑받은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앞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독자와 사랑하는 아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전혀 조금도 고민 없이 새벽에 잠을 깨어서 그 긴 밤에 고민이 있었지만 새벽에 잠을 깨어서 길을 떠나가는 아브라함,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하는 독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들어가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고백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라고 말할 때 Lord,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Curio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Curios라는 단어는 본래 당시 때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Curios라는 단어입니다. 황제에게 사용되어야 될 그 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주라는 단어가 구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도 있고 여호와란 단어도 있고 또 주란 단어도 있고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엘로힘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될 때는 아도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의 주인.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를 못하고 다른 식으로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호와라는 그 본래 칭호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야훼, 야바, 야훼가 아닐까?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기를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야훼가 본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약으로 번역을 할 때 하는 번역이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이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은혜를 내리시는 그 본인이 주체가 주님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주라는 이름을,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황제가 주인데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다른 주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내 주님이라고, You are my Lord라고, Jesus is my Lord라고 부를 때 정말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님,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아주 진지하게 주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위험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란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부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변화를 겪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그의 아도나이, 그분의 야훼, 그분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있지만 세상 왕 앞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기꺼이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주라는 것을 진심으로 여기고 진정한 고백이 일어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주님이라는 이름이 앞에 부분 또 나오기는 드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주라는 이름이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고백이 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기억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엘로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여호와, 나의 야훼,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나왔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길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Lord and Christ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울 텐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길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당신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조용히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이 고백을 했으니 어찌 베드로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를 큐리어서 외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정한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처럼 생명을 바쳤던 사람 아브라함 이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75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노아는 묵묵하게 100년 되도록 120년 되도록 사람들이 조롱을 받아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큐리오스는 그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기를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구원자 Savior and my Lord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많은 성도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 것,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물 세례는 그냥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물세례를 받기 전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뀌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내 인생을 던지겠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이 주인임을 진짜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사명자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작은 이 주인을 만날 때부터입니다. 삶의 시작이란 태어나고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육신을 벗고 그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바뀌어진 예수를 만나게 되면 특별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거기에서 정말 평강과 만족과 위로와 기쁨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누립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면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진정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면 또 하나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원하는 것 그것 고민하게 되다 보니 삶이 단순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단순한 심플리스티로 바뀌어집니다.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그게 단순한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마치 해치모여 하듯이 내 모든 삶을 가지치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새롭게 편승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단순성의 원리, 여러분 제자들은 본래 그러지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머리가 참 복잡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 단순함의 삶을 잘 배우면 참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현대인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단순한 삶, 주님 한 분을 깊이 묵상하며 모든 삶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거의 모든 아침을 뭘 드시길 원하십니까? 묻길래 아침은 콩나물국밥 한 그릇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내리달아서 콩나물국밥을 먹었던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 중에 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 딱 먹으면 좋아하기도 하지만 고민 없는 삶. 제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늘 생각하는 인생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예수의 십자가 생각하면 무슨 거기에 복잡할 일이 있고 무슨 큰 고민이 있고 또 내 자신을 주장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33살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그 죽음, 오늘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죽음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아, 최근에 우리 지난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앞으로 사흘이 주어져 있다면 목사님 무엇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사흘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할 것이고 평일처럼, 그리고 시간이 되면 출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늦게 들어가진 않고 정시에 퇴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렇게 평소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진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흘이 주어져 있다면 그 사흘 동안 어디 기도를 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평소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3년, 30년이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 단순하게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원래 기독교라는 그 의미가,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한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분을 그들이 부르기를 메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우리의 세이비어가 나와주셨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Who is Christ the Lord?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라. 그들이 겉으로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으셨던 모든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임이 어떤 것이 있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사람들이 프로핏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고 전했던 사람들. 히브리서에서의 선지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In these last days 마지막 날에 God has spoken 하나님께서 By to us by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 이때 요즘은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자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선지자를 기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The last day에 The end of the age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양들,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 자신을 단번에 once and for all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 죄입니까? 이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한 번 주어진 제물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왕입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말은 한 왕이라는 것이 인간 투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 왕을 대리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도록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본래 왕된 직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왕직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왕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From you shall come a ruler. 다스리는 자가 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분은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주라고 했을 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주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소중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주라면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겁니다. 오늘날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부르므로 고난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다가오실 메시아, 성취하실 메시아를 향해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Reading Jesus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호흡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창세기를, 레위기를 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겠죠.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들의 인생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단순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이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을 재편성해서 단순하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하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고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내었고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땅 위에서 우리는 고백했지만 그날은 찬란한 영광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낯설지 않도록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 주님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변화된 제자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